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도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전도서로 모시겠는데 오늘 5장 말씀부터 함께 하게 되었어요. 5장을 이렇게 좀 서론적으로 살펴보면 솔로몬은 다른 것도 참 많이 시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많은 흥미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솔로몬은 종교를 통해서도 만족을 찾으려 했지만 사실 찾지 못했어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에게 깜짝 놀랄 만한 몇 가지를 소개하게 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생각하기 전에는 그것들을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가끔씩 이리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때 조금 자세히 들으셨으면은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을 터인데 그런 생각들을 좀 외람되게 좀 가져보게 돼요. 이 5장을 말씀드리다가도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저렇단 말이야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시게 되는데 그때 조금 기다리시고 말씀을 좀 더 잘 들으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종교가 인간에 대해 악평을 해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그러신가요? 알고 계셨나요? 그러면 과거와 현재의 이방 종교들이 인간에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조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인도의 경우를 살펴보자고요. 인도 사람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정신적인 수준이 뭐라 그럴까 좀 인도분들에겐 죄송한지 몰라 좀 낮은 경우라고 생각들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정신적인 수준이 그렇게 낙후된 것은 그들의 종교의 원인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너무 계층이 그렇게 막 종교로 인해서 억압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수많은 나라가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서도 발전하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거죠. 또 종교사학에서 보면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중국은 한때 가혹한 독재 통치에 시달렸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이 경계를 했다고요. 그들의 종교는 저들에게 전혀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가혹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단 말이죠. 이슬람 세계는 지금도 분열되어 매우 혼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미는 좀 북미와 마찬가지로 천연 자원이 풍부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단 말이죠. 그들의 종교는 저들을 계속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주의적인 개신교와 로마 캐톨릭 그런 종교가 예를 들어서 매기 목사님이 살고 계시는 미국, 저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안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우리 좀 눈을 돌려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나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성경에 대한 존경심을 계속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한다거나 주일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때 그런 것들을 포기했을 때 자유주의 신학이 전국의 강단에 들어오게 되었고 나라가 타락되게 되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자원이 제대로 있습니까? 어느 면에서 보호가 되고 있습니까? 뭐 우리가 흔히 반만년 역사, 반만년 역사 많이 강조하는데 요즘과 같이 잘 사는 때가 언제 있었고 요즘과 같이 나름대로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고 말해요. 뭐 그래도 좀 소리께나 내면서 살 수 있었던 때가 언제냔 말이죠. 이러한 우리나라를 보면 뭐니뭐니 해도 기독교가 이 나라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여러분 어느 종교가 어느 나라의 기독교가 우리나라와 같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저는 그래서 뭐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예수님 믿어서 복받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기독교 이외에 다른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질 것을 강력하게 권면을 드립니다. 기독교에는 어떠한 의식도 없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교회마다 예배 형식이 좀 다르긴 해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교회 가실 때 좀 어색한 경우는 아마 찬송이지 않을까 싶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뭐 좀 이 찬송의 그 빠르기가 좀 많이 빨라지면서 좀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뭐 그런 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기독교는 우리가 지켜야 할 형태가 우리 가운데 뭐 강조되어지는 그러한 종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독교가 인격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종교는 인간에게 아무런 일반적인 종교는 말이에요. 유익을 주지 못했다고요.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이 사람들을 깨우쳤고 사람들을 더 풍성한 세계로 인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솔로몬이 한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자고요. 그것은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아마도 5장 전체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1절을 볼까요?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을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교회가 나한테 맞을까 저 교회가 나한테 맞을까 뭐 이렇게 많이들 찾아다니시죠. 저희 교회만 보더라도 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방문하시거든요. 자유주의적인 이 목회자의 설교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또한 잘못됐다고 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목회자를 또 지원하지 않는 것도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솔로몬은 종교적인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성전에 올라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죠? 가능하면 성전과 적게 관련을 갖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입을 다무십시오. 성전에 가서 앉아 있으되 선한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소원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솔로몬이 첫 번째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솔로몬은요, 아무도 감정에 이끌려 약속되어서는 안 된다. 너무 이 감정에 그냥 아주 그 판타지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특별히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뭐 기도원에서 뭐 서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옳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매기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영화관에서는 소리를 질러도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함부로 약속을 하지 말아라. 함부로 소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집이나 아파트를 얻을 때는 서명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서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교훈이고 매기 목사님도 그렇게 강조하고 저도 여러분들께 그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은 솔로몬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불행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지요. 그들은 예배를 단지 하나의 형식으로만 참여합니다. 따라서 그처럼 무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깊게 만나면 함부로 약속하지도 않고요. 또 대충대충 신앙생활하지도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의 잘못된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3절을 볼까요?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5장 4절을 볼까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이렇게 또 솔로몬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믿기로 결신하지 않았다면 예배 시간에 초청할 때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뭐 많은 교회들, 특별히 이것이 미국적인 분위기였었는데 한국 쪽에서도 뭐 예배 시간에 이렇게 초청하고 그러는데 뭐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 솔로몬의 권면을 통해서 매기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약속하고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서원과 관련해서 실제 율법을 주신 것을 아시게 되는데 레위기 27장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때는 반드시 지킬 것을 전제로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선교사와 목회자들이 더 이상 선교활동을 하지 않거나 강단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서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더러는 가끔씩 상담을 한다고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해야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속을 듣고 그것을 지킬 것을 기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그분을 상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높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단 말이죠. 5장 5절 6절입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게 하랴. 멸하시게 하랴. 우리는 하나님께 서원한 후, 아, 이거 내 실수한 거야. 아,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아, 어쩌지? 사실 그러한 마음이 별로 없었거든? 이러한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상대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서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대함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매기 목사님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네요.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젠 전도서 5장 7절로 갈게요.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라, 이렇게 말씀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것들은 모두 헛된 것들이란 말이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뭐랄까 정확한 것들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꿈이 있어, 혹은요, 내게는 많은 경험이 있거든, 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꿈이나 경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합니다. 요한일서 그러니까 4장 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에게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할 것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여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냐 하는데, 하지만 그것은 너무 종교적,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종교적 색채가 강하단 말이죠. 그것은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의지하는 겁니다.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은 자신의 경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대상은 종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은 그리스도이십니다. 8절을 보세요. 너는 어느 도시에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우리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뭐 나름대로 우리나라도 보면 복지정책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함에도 오늘날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재물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많고, 특별히 저는 가슴 아픈 게 그 중국의 조선족들을 착취하고 말이죠,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국으로 보내주면서 거기서도 또 돈을 떼먹는 사람들이 있다네요. 참,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높은 자가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위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부패한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당장 그곳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투쟁하시지 말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에서 부패상을 목격했다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보고 계시며 따라서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좀 현명하게 판단을 하시고 생각하셔야 되리라고 봐요. 세계 역사는 이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정부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복지 정책을 분명히 지켜보고 계시니까요.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을 또 보고 계시니까요. 많은 분들이 그 18세기 그 프랑스 혁명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거나 좋은 원인에서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매우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그 프랑스 혁명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읽어보면 극히 소수가 많은 가난한 자들을 이용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부패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아마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로할 것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년왕국 기간 동안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 오실 것인데, 가난한 자들은 그분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공의와 정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식의 자선을 베푸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지만,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각각 그분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공의로운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삶의 만족을 추구한 솔로몬의 다른 실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솔로몬은 부를 추구하고 누리기에 누구보다도 유리한 위치에 있었지 않습니까? 왕이니까. 아마 그는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가장 부자였었다고요. 그는 재물을 형성하는데 자신을 바치다시피 했어요.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그는 살 수 있었고 얻을 수가 있었다고요. 솔로몬의 많은 재물은 마침내 그 나라를 멸망시키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주변 국가들은 그러한 재산에 탐을 내었겠지요. 따라서 그들은 물질을 빼앗기 위해서 이스라엘 상대로 전쟁을 분명히 일으켰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주위에 방어벽을 쌓으셨지만 그러한 벽은 무너져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침입해 공격할 것을 영적으로 이제 허락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쭉 보게 되는 것은 부를 추구하고 향유함으로 만족을 찾으려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0절을 봐보세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얼마 전에 그 이건희 회장께서 이제 귀국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저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기업의 회장은 만족하며 살아갈까요?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하는 것도 그분들이 알고 있다고요. 물질 자체가 어떠한 잘못은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물질이 악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을 물질로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물질을 악하게 하는 것이죠. 성경은 물질 자체를 나쁜 것으로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만 돈을 사랑하는 것을 정죄하시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죄의 근원이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따라서 돈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단지 재물을 모으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수존노는 잘못된 것입니다. 돈에 대한 사람의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유경제체제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더욱 그렇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물질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래서 죄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나를 얽어매는 올무가 되기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11절을 보세요.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단지 성장을 위한 성장은 전혀 바람직한 것이 못됩니다. 이러한 원리는 사업이나 심지어는 기독교 기관 내지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참 죄송하지만 저도 조금이나마 경험을 한 바이거든요. 12절을 봐보세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참 의미가 있어요. 노동자에게는 먹는 것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로 하여금 폭식을 금하게 하고요. 따라서 그는 과식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부자들은요 너무 많이 먹어요. 그래서 또 부자들은 대개 미식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자꾸 많이 먹게 된다고요. 그리고 식욕이 뭐랄까 좀 왕성하지 못하다고요. 거기에다가 자신의 재물로 인해서 그거 지켜야 되니까 항상 염려하게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참 그렇다 싶었어요. 중국이 부자가 이제 많이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중국은 기독교적인 어떤 체계 속에서 자본주의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고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뭐를 제일 먼저 하는지 아시겠어요? 담 먼저 쌓고요. 경비원 먼저 둔대요. 얼마나 염려가 되면 말이에요. 참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 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 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재물이 실제 유익이 되기보다 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 가난한 자가 부자보다 행복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자신이 풍부에 처하는 것과 비천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도 진정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14절, 5장 14절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지요.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폐하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우리 흔히 공수래 공수거 그러잖아요. 빈손으로 왔으면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승리하시고 만족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도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자녀의 어깨나 머리에 손을 얹고 자녀가 형통케 되길 기도해주는 책 365일 자녀 축복 안수 기도문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